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잡식가를 위한 수다, 잡수다!
잡식가를 위한 수다.
네, 잡식가를 위한 수다 다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보리기 씨 안녕하세요.
네, 명수타 씨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팝콘에 대한 잡스러운 수다로
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극장에서 명수타 씨는 팝콘을 자주 먹습니까?
저요? 네. 코너 소개 안 했는데. 코너 소개.
이번엔 알겠지? 다시. 잡식가의 위한 수다 다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더 시작할게. 다시 딱 해줘.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잡다한 음식 이야기 잡식가를 위한 수다입니다. 이야기하는 저는 명수타입니다. 다섯 번째 팝콘에 대한 잡수다라고 나와서 조금 놀라셨나요? 사실 예정대로라면 39번째는 비타민에 대한 잡수다입니다. 부득이하게 녹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번 주는 긴급 편성으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잡수다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에 대한 잡수다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예정되어 있던 비타민에 대한 잡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거의 편집 없는 날것으로 방송을 제작해서 올리는 잡수다였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편집은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그동안 네이버 N 드라이브에 고이 모셔두었던 파일을 모았습니다. 39번째 잡수다는 공개되지 않았던 잡수다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5번째 아이스크림에 대한 잡수다 때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길어져서 내용을 편집했었는데요. 미공개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스크림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롯데 돼지바는 어째서 이름이 돼지바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번째 잡수다는 삼겹살에 대한 잡수다였죠. 그때는 삼겹살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조금 편집했었습니다. 소주는 어떻게 초록색 병에 담기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들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의 네. 아이스크림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유명한 아이스크림 뭐 있을까요?
젤라또요.
네, 젤라또.
맛있죠.
네, 젤라또는 이제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네.
세계 아이스크림 뭐 제일 많이 먹는 사람 1등이 이제 미국.
아이스크림.
네. 소비량이.
아, 가장 많이 먹는 사람.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오.
이탈리아는 이제 2008년 대침체 기간에도
네.
아이스크림 계속 먹어가지고
네.
판매량 계속 늘어났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탈리아 전역에 젤라또 가게가 3만 6천 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그럼 진짜 그 사람들의 그냥 국민 간식,
네.
그죠? 흔하게 먹는 그 정도네요.
젤라또는 이탈리아인들에게 디저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간식이래, 간식.
간식?
네. 밥 먹으면 디저트가 아니라 그냥 오후나 저녁에 간식으로.
하루에 그냥
많이 먹는다고
한 번씩은 먹는 그 정도의 느낌이네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꼭 먹는다고 해요. 젤라또를. 이제 이탈리아에 3만 개 넘는 가게 중에 거의 60%가
네.
주로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작은 가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인들이 만드는 아이스크림인 거죠.
아유, 그런 탄탄하네요. 그 네. 작은 가게들이.
젤라또의 특징은 이제 유지방 함유량이 6에서 8%에서 아이스크림보다 네. 작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유지방이 10에서 16%거든요.
네. 그래서 젤라또가 엄밀히 말하면 아이스 밀크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유지방 함량이 이제 좀
낮기 때문이죠.
낮아서
젤라또에는 공기가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식감이 부드럽고 네. 부드럽습니다.
쫀득쫀득하죠.
네. 사삭사삭한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맛이 나는 거죠.
예.
또 진한 맛이 나고요. 일반 아이스크림처럼 단단하게 얼리지 않기 때문에 진한 맛이 나고요.
네.
인기 맛으로는 이제 파피스타치오, 초콜릿, 커피, 그다음에 바닐라 인기가 많고 의외로 이탈리아 가면 생각보다 엄청 많지 않대 젤라또 종류가.
아 그래요?
이 정도? 파피스타치오, 초콜릿, 커피, 레몬, 딸기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좀 그렇죠. 많잖아요 매장 가면.
네. 그래서 의외로 가면 현지 가면 뭐 엄청 뭐 큰 가게 말고는 그렇게 네. 종류가 몇 개 없다고 합니다. 오, 터키 아이스크림 돈두르마.
돈두르마.
네가 있죠. 몹시 차갑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이 말린 야생 난초에 네. 알풀이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네. 섞는다고 합니다.
난초?
야생 난초.
그것 때문에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난초의 이름이 샬레피인데 이름이 여우의 고환이라는. 뜻이라고
좀
해요.
좀 그렇네요.
말린 야생 난초를 써서 네. 알뿌리 가루를 썼는데
네.
그거를 써서 약간 쫀득쫀득하고
네.
되직하고 약간 쫀득해서 포크나 나이프로도 이제 먹을 네.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터키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네.
내 돈 내고 먹는 건데
아,
농락당하잖아요.
아저씨들이 맞죠.
아저씨들이 이렇게 쫀득쫀득하니까 이렇게 기다라 막대기로 이렇게 퍼서 주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이스크림 콘을 붙여서 줬다가 뺐었다가 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저거 뭐 쳐다보면서 약간 미끼로 대고
네.
재미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또 안 해주면 또 뭔가 섭섭해. 그냥 바로 주시면 뭔가 섭섭하더라고요.
맞아요. 해줄 줄 알고 이제 딱 기대했는데 안 해줘서 실망했다.
네. 맞아요. 그런 분도 많았어요.
그죠.
야생 난초 이게 뭔가 뭐 정력에 좋나 하여튼 약초 이쪽인 것 같아요. 그걸 가루로 빻아가지고 네. 이제 색 섞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터키 네. 좋죠.
그리고 인도에는 쿨피가 이제 인도의 전통 아이스크림인데 이 쿨피는 뭐냐면 밀크 혼합물을 끓인 뒤에 작은 금속 재질의 콘에 담가서 얼려서 만든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네, 그냥 지나가는 노점상에 네. 많이 판다고 해요. 인도에. 밀도가 높고 쫀득거리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요. 또 인도에서도 무굴 제국의 황제들도
네.
얼음에 향료 섞은 차가운 음료를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터키의 돈두르마랑 인도의 쿨피, 이제 이탈리아 젤라또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전 또 본 거 있는데 태국 시장 가면
네.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판대요.
맛있겠다.
저는 코코넛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비주얼이 굉장히 훌륭해요.
어떤데요?
이게 진짜 코코넛 그 껍질에 딱딱한 그 껍질 있죠?
네.
그걸 딱 쪼개서 그 안에 담아주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코코넛 싫어하는 사람도 먹어보면 반할 것 같은 그런 맛이래요.
코코넛 또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태국 가면 시장에서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꼭 사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아이스크림 중에
네.
최고의 인기 아이스크림이 이제 여름에는 메로나. 겨울에는 돼지바라고 합니다. 메로나는 맞죠?
빙그레.
네, 빙그레고 1992년에 출시되었다고 네. 해요. 근데 메로나가 메론 맛이 아니라 참외 맛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장수 아이스크림이라고도 불린다고 하고
네.
메로나가 이제 브라질, 필리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특히 브라질에서는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메론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망고 맛이 있다고 해요.
맞아 맞아.
저는 메론 맛만 먹어봤는데 네. 망고 맛도 괜찮다고 하는
저 망고 먹어봤는데 네. 메로나가 더 낫긴 해요. 낫군요. 메론 맛이. 네. 저는 메로나 말고 다른 브랜드 업체에서도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후레쉬 메론을 좋아해요. 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후레쉬 메론이 좀 더 이게 우유 맛이 더 많이 난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식감이 더 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우유 함량이 좀 더 많았나? 유지방 함량이. 아무튼 메로나보다 뭐 좀 더 들었었어요. 그래서 후레쉬 그렇군요. 메론. 저는 후레쉬 메론은 참 좋아했죠. 네. 별 다 네 개 반. 네 개 반.
맛있군요. 저도 되게 겨울에는 돼지 반인데 돼지 반은 롯데푸드에서 이제 나왔고 1983년에 네.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왜 이름 돼지 반일까요?
아 그러게요. 겉에 돼지 얼굴도 있고. 네. 왜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있지만 네. 초코 커버가 돼지의 껍질이고 하얀 부분이 살이고 네. 딸기 시럽이 피라는
뭐예요?
그로테스크한 이야기가 있지만 네. 사실은 1983년 돼지 일띠
아아 진짜?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일돼지고요 네. 그 캐릭터를 약간 돼지 네. 그 귀여운 돼지가 그러니까 풍성함과 복을 상징하잖아요 네네. 그 돼지로 했는데 이때 사장님이 롯데푸드에 이제 사장님 되게 했는데 사람들 되게 돼지 반 이상하다. 아이스크림 돼지 반가 뭐냐 해서 되게 반대가 엄청 많았대요. 이름이 네, 이상하다고. 네, 네. 하지만 결론 사장님이 성공하신 거죠. 예. 특히 이제 출시 28년 동안 총 판매량이 약 15억 개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롯데의 효자 식품이고요. 네. 돼지 반 CF가 뭐 돼지 그 이효리 씨가 했던 CF도 있었고 유명하죠. 2006년에 월드컵에 모레노 심판의 패러디한 임채무 네. 씨가 돼지발을 레드카드 대신 꺼내는 건가? 그런 CF도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옛날 사람들만 알 것
같은 거. 2006년이라고요?
몰라요 저는.
8년 전인데요.
좀 된 것 같네요.
몰라요? 임채무 씨가 모레노 심판 패러디한 그 CF가 있었는데
그 심판도 누군지 모르겠고
그 약간 닮았어요. 임채무 아저씨랑.
아 그래요?
그거 혹시 네. 굉장히 인기 없고 이제 약 15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좋아하세요 돼지밥?
네, 저 돼지밥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별로.
요즘 초코랑 이제 딸기랑 다 맛있는 것 같은데.
또 초코랑 쿠키가 너무 달고.
좀 쿠키를 좋아해 그 쿠키를.
아, 근데 흰색 아이스크림 좀 밍밍하고. 네. 아까 전부터 말하는 밍밍함. 네. 네, 저는 손이 안 갑니다 돼지밥에.
네, 그렇군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의 아이스크림 업체가 이제 중국, 브라질, 미국에도 수출을 한다고 해요. 시장 규모도 한국 지금 1조 5천억 원에 다다르고요.
아이스크림 전체 시장 규모가요?
네. 오. 거의 80%가 대기업, 네. 20%가 베스킨 같은 이제 아이스크림이고 네. 아주 소수가 이제 유기농이나 수제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는 메롱이랑 돼지바 다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돼지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약적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참 많이 했네요, 맞죠?
당신은 지금 잡식가를 위한 수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소주 뭐 또 다른 이야기 재밌는 거 있나요?
네,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너 맞나요?
그러니까 소주는 불로 익혀 진한 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소주는 희석식 소주고요. 네. 원래 전통 수조는 안동 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소주. 이런 소주는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증류식 소주라고 해요. 증류식 술이라면 뭐 브랜디 같은 네. 위스키나 이런 종류의 술이죠. 원래 이게 전통 소주는. 네. 네 둘 다 희석식 소주나 뭐 전통 소주나 둘 다 뭐 쌀, 보리, 고구마, 밀 같은 이제 기본 재료로 만들고 있고요.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에 비해서는 맛이 좀 묵직한 맛이 나고 쓴맛이 훨씬 강하고요. 네. 향에 성분이 많아가지고 특유의 이런 향이 있다고 해요. 이 향이 처음에는 엄청 센데 좀 갈수록은 얇게져서 뭐 굳이 처음부터 제거를 하면 좋지 않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위스키나 브랜디 같이 오래 숙성할수록 더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희석식 소주. 지금 우리가 먹는 소주는 이제 주정을 이제 물로 희석한 술로 담백하고 깔끔한 이런 스타일 맛이죠. 이 희석식 소주는 알코올 도수 95도 이상의 주정에다가 이제 물을 섞어가지고 35도, 40도로 먼저 1차로 희석을 한 다음에 뭐 설탕이나 다른 거 넣잖아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맛을 낸 다음에 또 물을 또 더해가지고 이제 알코올 도수를 조절을 하는 거죠. 요새는 뭐 소주 도수가 많이 낮아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만드는 이제 뭐 화학적인 소주는 아닌 거죠. 그냥 중류소주는 중류식 소주가 그냥 화학식 소주라고 하면 희석식 소주는 그냥 희석식. 그냥 화학은 아닙니다. 결론. 그리고 희석식 소주는 결론 이제 근대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안동 소주나 이런 걸 먹었죠. 근데 고급스러운 소주. 옛날에는 막걸리 위주였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한국인은 소주를 많이 먹죠.
네.
소주가 싸기도 정말 싸죠, 진짜.
도수도 높아서 금방 또 잘 취할 수도 있고요.
가격 대비.
네.
난 3,000원이에요, 맞죠?
가성비가 좋은 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주병이 다 초록색깔이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
1980년까지만 해도 소주병이 청색 혹은 갈색이었다고 해요.
갈색은 네. 소주의 그 느낌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맥주 스타일이잖아요.
네.
왜 청색 혹은 갈색이었냐면 용도 표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음식점용은 청색. 소매점이나 슈퍼에서 파는 것은 갈색 소주였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네.
슈퍼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소주는. 네, 소주병의 제약이, 색깔 제약이 80년대까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후로 이제 84년도에 제약이 자유로워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병 색깔이 아닌 상표로 이제 소주를 구별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1994년에 경월 그린 소주라는 소주가 출시됐는데, 이 소주가 녹색병 소주였는데 되게 잘 나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 소주가, 경월 그린 소주가 그린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친환경 마케팅? 네. 또 했다고 해요.
네.
그린 소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공 이후로 잇따라 이제 새로 출시한 소주들이 다 녹색병을 사용하면서 소주병은 녹색병이다. 공식 같은 게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러네요.
그 공식을 깨려고 90년대에는 이제 검은색이나 투명한 색, 또 짙은 청색 같은 새로운 색깔들의 소주병이 나왔지만 다 네. 망하고 소비자는 이제 소비자들은 그냥 초록색 병이 소주병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에 익숙해져가지고 다 초록색 병이라고 합니다.
그 색깔이 주는 느낌이 맞죠?
네.
크네요. 약간 갈색의 소주 담겨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 아무리 소주가 투명하지만
좀 막 청량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맞죠? 좀 텁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색깔이.
네, 그리고 막 한류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외국인들 보고 저 초록색깔 병은 저거 뭐냐면 저 그린 바틀은 뭡니까?
코리안들은 초록색깔 병을 마시는데 저건 무엇이죠? 막 그렇게 하나요?
네, 네 그렇다고 하니까 저게 소주다. 네, 소주 진짜 엄청나게 먹겠죠, 한국 사람들이.
네.
찾아봤는데 2009년에 프랑스에 있는 드링크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영국의 잡지가 있는데 이제 뭐 술 잡지인데 여기 201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이 진로 소주였다고 해요. 이 양을 이제 기준을 한 상자에 9리터라고 생각하면 6천만 상자가 조금 더 팔렸다고 합니다. 진로 소주가.
네.
더 놀란 건 3위도 역시 우리나라 소주인 처음처럼 이래요.
그냥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술을 제일 많이 마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외국인들이 소주를 많이 네. 마셔서 그게 그렇게 막 높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순위가.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서 이 책에 이제 한국 음식은 밥으로 통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네. 보니까 그런데 정작 한국인 본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이 소주 마시기가 워낙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소에 물을 마시듯이 소주를 먹으니까
네.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집에서 소주는 그 그냥 뭐 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다른 거 할 때도 쓰잖아요. 요리할 때도 소주를. 잡내 같은 거 제거할 때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도 이제 뭐 소주 마시다가 들고 오잖아요. 식당에서.
아, 남은 거?
네, 네. 많이 남으면 들고 와가지고 그냥 요리할 때 한번 넣고.
그럼 좋겠네요. 좋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주가 뭔가 전통적인 술이라 생각하잖아요. 한국인의 전통적인 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요?
소주는 고려시대 때 몽골의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 지배와 함께 소주 이제 소주 꼬리 같은 이런 그냥 항아리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눈사람 같은 모양의 그 도기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요? 소주 꼬리?
소주 꼬리?
소주 꼬리가 뭐예요?
눈사람 같이 생긴 이런 항아리 두 개 붙여놓은
소주 고리.
네.
소주 고리가 뭐죠?
예, 소주를 만드는 뭐 항아리 같은 거죠.
증류하는 항아리요?
네.
아, 그걸 소주 고리라고 해요?
네.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우리 원나라 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동이나 개성, 제주도에 증류식 소주가 유명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곳에 몽골군의 기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
네. 원이 이제 일본을 이제 치려고 하잖아요.
네,
몽골이.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바다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신의 말은 가미카제 가지고 일본을 지켜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 이제 일본 치려고 몽골 사람들이 이제 막 기지를 세워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이제 몽골식 소주가 유명해졌고 개성이나 안동에도 이제 병참 기지가 있어가지고 네. 몽골 군인들이 소주를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좋아하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인들이 나중에는 다 가잖아요. 간 네.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안동, 개성, 제주도에서 소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뭐
네.
안동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니까
안동 소주.
이게 술 같은 게 발달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네. 그거랑은 관련 없이 원나라 때
네.
그때 이제 유래가 되었군요.
네.
여기에 오신 여러분. 배는 안 고프신가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물도 좀 마셔가며 체할라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밥 한 끼 합시다. 잡식가를 위한 수다.
이렇게 소소한 팟캐스트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시는 댓글을 통해서 힘을 얻곤 하는데요. 댓글을 사실 몇 번이고 자주 읽어보지만 그때그때 또 답 댓글 남기는 건 좀 쑥스러워서 뜸을 들이다가 답 댓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좀 더 소통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어주시는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는 잡수다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서 2015년을 맞이한 이후로 팟빵에 달린 댓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꿈꾸는 소년님께서 라면 해주세요. 왜 이처럼 좋은 아이템을 안 하시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라면은 오래전부터 언젠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소재였는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잡수다 다음에는 라면에 대한 잡수다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plied Microbe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요?
찾아보니까 응용 미생물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Applied Microbe님께서는 90년대 중반에는 대패 삼겹살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게 백종원 씨가 만들었다니 안 믿기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34번째 잡수다 삼겹살에 대한 잡수다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진짜 백종원 씨는 대단한 분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김시봉님께서는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지난번 떡국 편에 요새 가래떡은 찹쌀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맵쌀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네요.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봤는데 이제 맵쌀은 보통 쌀밥을 지을 때 쓰는 그냥 일반적인 쌀이고 찹쌀은 뭐 찰밥을 만들 때 아니면 인절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쌀이죠. 가래떡을 만들 때는 보통 맵쌀을 사용하는데 찹쌀을 섞어서 이제 가래떡을 만든 후기가 인터넷상에 좀 덜어 있었습니다. 가래떡을 만들 때 찹쌀을 섞어 뽑았더니 형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떡들끼리 이제 달라붙는 거죠. 찹쌀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찹쌀을 섞어 만든 가래떡으로 떡국을 끓이게 되면 떡이 금방 풀어지기 때문에 떡국을 끓이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래떡으로 먹을 때는 찹쌀이 이제 섞여 있으면 쫄깃한 식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맛있을 것 같은데 떡국을 할 거면 이제 찹쌀은 좀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잡수다는 좀 평소보다 두서없는 잡수다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이야기 드린 대로 비타민에 대한 잡수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팟캐스트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